빌립보서 38번 메시지. 그 영의 넘치는 공급 안에 실제화된 그리스도의 풍성과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안에 체현된 그 영의 넘치는 공급. 하나님의 갈망은 구속받고 구원받고 보혈로 씻음받고 그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생활의 표준을 개선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우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만유를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살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가 단지 만유를 포함할 뿐 아니라 또한 광대하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또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사람이며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적극적인 것들의 실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범신론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은 그리스도가 몸, 즉 모든 적극적인 것들의 실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있어서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 세워진 원칙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참 성일이시오 경축일이십니다. 우리의 성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식과 즐거움과 누림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날은 성일입니다. 그가 없는 나날들은 비참합니다. 심지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즐거움과 누림과 안식으로 갖는다면 우리는 참된 성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새 달입니다. 거듭거듭 우리 모두에게는 새 달에 의해 상징된 새로운 출발, 즉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새 달이십니다. 매일 우리가 그를 접촉함에 있어서 우리는 새 달, 곧 새로운 출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이 구절들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잔치입니다. 그리스도의 광대하심과 만유를 포함함의 어떠하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매우 광대하시고 만유를 포함하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누림과 체험이요 우리는 그분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성육신 되신 분이요 사람으로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부활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단연코 믿고 그렇게 그분을 체험했지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심을 깨닫는데 이르러야 합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생명으로 영단번에 공급되셨지만 또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계속 공급되십니다. 생명은 계속적인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수단이 결핍되어 있다면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흡은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는 졸업할 수 있어도 숨쉬는 것과 살아남는 것을 졸업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졸업이란 오직 죽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요 구원자요 또한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를 삼, 구속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다고 선포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를 위한 그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는 그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어떤 종류의 신분을 갖고 있는지를 인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만일 당신의 아버지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당신은 매우 당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당당한 일입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외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야지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행실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윤리가 매우 좋고 또한 높은 도덕의 표준이 의심할 바 없이 뛰어난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과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준은 그리스도 자신이지 윤리나 도덕이나 또는 높은 품격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사는 문제로 인상을 주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확대되는 것이 그의 기대였습니다. 이 어떠한 표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준은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종류의 철학을 훨씬 초월한 것입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준은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를 살아야 하며 그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의 목표였으며 그의 갈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갈망 또한 다른 이들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나 우리의 문화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는 것은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요. 우리의 표준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상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을 산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것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산다면 다른 이들은 우리를 우리의 문화 안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일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산다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든 중년의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우리는 천연적인 방법으로 사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오,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지극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종류의 삶은 참되고 실제적인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때 그들이 우리를 묘사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비밀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지만 무언가 비밀스럽고 심지어 특별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스러운 분이요 그를 믿는 사람들 또한 비밀스럽습니다. 그리스도는 심오하고 비밀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그를 사는지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에 따르면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는 이들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믿는 이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주는 것은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객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속과 구원과 의롭게 됨과 거듭남을 통하여 그분은 주관적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구속자와 구원자가 되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한 영이 되는 것이며 그분을 사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요 그분을 영원없게 하는 것이요 그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성령.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비밀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 영의 넘치는 공급 안에 실제화된 그리스도의 풍성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으며 그 영이 넘치는 공급은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안에 체현되었습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그것은 또한 그분의 말씀하심이요 심지어 그분의 호흡하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의하여 곧 그분의 호흡하심에 의하여 많은 놀라운 것들이 계시되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언어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길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우리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위한 예비로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의 영과 마음에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이 무엇이며 성경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달하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때 그들은 종종 성령이 신격의 세 번째 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신격이 세 격위,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성령이 신격의 세 번째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이해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신격의 세 번째인 그 영 안에 완전히 실제화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아들이나 아버지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격의 셋은 다만 동시에 존재할 뿐 아니라 또한 서로 안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영 가운데에는 동시에 존재함과 서로 안에 거함이 모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일, 즉 셋 하나이십니다. 동시에 존재함은 같은 시간에 함께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서로 안에 거함은 정의하거나 이해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용어가 삼일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안에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그와 함께 왔음을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이와 같이 그 영이 왔을 때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더욱이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는 외적인 방법으로 아들과 함께 온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주관적으로 아들 안에서 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특별한 전치사, 즉 뭐뭐로부터 함께로 번역될 수 있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이들은 단지 아버지로부터 왔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왔으며 또한 아버지와 함께 왔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왔을 때 또한 아버지가 왔음을 가리킵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으며 또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느니라고 증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오셨을 뿐 아니라 또한 아들 안에서 오셨으며 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성경에 따르면 만일 우리에게 아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있으며 심지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을 영접할 때 우리는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더욱이 그 영이 오실 때 그는 아들과 아버지 둘 모두와 함께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을 갖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를 갖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일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우리에게의 도달하심입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도달할 때 단지 그분, 즉 신격의 세 번째만 오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늘에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믿는 대신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대표로서 우리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성령을 보내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관념은 전혀 그릇된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이들 안에서 그 영이 아들을 대표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성경에 따르면 성령이 올 때 아들은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오십니다. 아버지 또한 아들과 성령과 함께 오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삼일 하나님 전체가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따라 우리는 아버지는 근원이요 아들은 과정이며 그 영은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당신과 나에게 삼일 하나님의 최종적인 도달하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영으로 내주하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관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을 받는 유일한 표시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까지 지나쳐 나아갔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그 영의 내주하심을 갖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표로서 방언을 말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하나의 분명한 표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안에 달콤한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사람이 네 형제님께 로마서 8장 16절 즉 그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구절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그는 성령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한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결혼했기 때문에 네 형제님은 그에게 그가 그의 장인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가 그의 친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부를 때처럼 동일한 달콤함을 느끼는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두 경우에 있어서 같은 느낌을 갖지 않는다고 증거했습니다. 네 형제님은 그에게 그가 그의 친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달콤하게 부를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네 형제님은 그에게 그가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안에 달콤한 느낌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달콤함을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형제님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달콤함을 느끼는 이유는 안에 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아들의 명분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체험한 달콤함은 당신이 그 영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든 말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그 영. 신약에서 우리는 그 영과 말씀이 하나라는 것을 봅니다. 주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성령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은 하나의 신성한 실제입니다. 성령을 떠나서 성경은 공허한 것이요 전혀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실제는 성령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의 체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그 영의 체현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성경은 그 영의 체현이요 다른 한편으로 그 영은 성경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둘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선물, 즉 안에 성령과 밖에 성경을 인해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최종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달하신 삼일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 삼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영은 심오하고 비밀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말씀 안에 체현되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려면 우리는 안에서 영을 체험해야 하며 밖으로 말씀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영과 말씀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기도로 읽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접촉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성령과 성경을 결합시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체험에서 영과 말씀은 하나의 누림이며 이 누림은 삼일 하나님입니다. 충만과 풍성과 공급과 말씀. 신약의 기본적인 네 구절은 골로새서 2장 9절, 에베소서 3장 8절, 빌립보서 1장 19절,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네 개의 중요한 단어들을 갖습니다. 첫째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신격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거함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충만입니다. 둘째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복음으로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풍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셋째로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넘치는 공급에 대하여 말합니다. 넷째로 골로새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는 것은 그것이 그 풍성함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요 또한 풍성한 방법으로 거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네 구절들에서 우리는 충만과 풍성과 넘치는 공급과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는 말씀을 갖습니다. 충만은 신격에 관계된 것이고 풍성은 그리스도에 관계된 것이며 넘치는 공급은 그 영에 관계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는 것은 말씀에 관계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신격과 그리스도와 그 영과 말씀을 갖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신격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과 그리스도의 풍성과 그 영에 넘치는 공급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이 네 구절들을 기도로 읽는 기회를 갖도록 강하게 권면합니다. 충만과 풍성과 넘치는 공급과 말씀은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신격의 충만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풍성이요 그리스도의 풍성은 그 영에 넘치는 공급입니다. 신격에는 충만이 있고 그리스도에게서 충만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되며 그 영에게서 풍성은 넘치는 공급이 됩니다. 더욱이 그 영에 넘치는 이 공급은 말씀 안에 체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은 참으로 풍성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쉽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구절을 외울 수 있었지만 이 구절이 나에게 풍성한 방법으로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로 그것은 나에게 빈곤한 방법으로 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다른 많은 구절들과 함께 이 구절이 그 모든 풍성으로 나에게 거함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풍성하게 거합니다. 내가 어떤 구절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는 3일 하나님의 누림이 충만합니다. 오늘날 나의 체험은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때 나는 골로새서 2장 9절을 암송할 수 있었지만 신격의 충만에 대한 많은 누림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날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할 때 그 누림은 참으로 풍성합니다. 그리스도를 살기 위하여 3일 하나님으로 침투됨. 우리가 아들 안에 체현된 신격의 충만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되고 그리스도, 즉 아들의 풍성이 그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실제화되었으며 이 넘치는 공급이 이제 말씀 안에 체현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것을 기도로 읽을 때 우리는 말씀의 본질과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을 만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 없이 단지 말씀만을 읽는다면 우리는 객관적인 지식 외에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그 영을 접촉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영의 넘치는 공급과 그리스도의 풍성과 신격의 충만함을 누립니다. 이제 당신은 왜 이 메시지가 그 영의 넘치는 공급 안에 실제화된 그리스도의 풍성과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안에 체현된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이라는 긴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려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며 하나님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풍성과 그 영의 넘치는 공급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오, 우리는 신격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풍성과 그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잠겨지고 적셔짐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그럴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으로 침투되어 그리스도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영의 넘치는 공급과 그리스도의 풍성과 신격의 충만으로 침투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과 그 영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대해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우리는 그 영의 공급과 그리스도의 풍성과 신격의 충만을 접촉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에 참여할 것이며 우리는 자연히 그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기 위하여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다. 나는 그를 살기 위하여 결심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 오 하나님, 그리스도를 살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이러한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한다면 기도한 직후 당신은 당신 자신을 계속 살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길은 그분의 모든 풍성으로 그분에 의하여 침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하여 이러한 풍성들이 그 영과 말씀 안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안테나와 접지선. 우리는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을 안테나와 접지선에 의해 우리에게 도달하는 전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영 자신은 안테나와 같고 성경은 접지선과 같습니다. 우리가 안테나와 접지선을 둘 다 가질 때, 즉 그 영과 말씀이 함께 기능을 발휘할 때 하늘에 속한 전기인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의 체험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우리는 공급받고 신성케 되고 빛빛춤을 받고 촉촉히 적셔지고 양육되고 안위받고 강하게 되는 내적 느낌을 갖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전기에 대한 누림입니다. 안테나와 접지선, 즉 그 영과 말씀을 사용하여 당신은 이 넘치는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이르는 것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오 주여, 당신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아십니다. 나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도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 단순히 말씀과 그 영을 누리며 하늘에 속한 전기로 하여금 당신에게 삼일 하나님을 주입하도록 허락하십시오. 당신이 그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주입될 때 하나님의 뜻은 당신에게 자동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함을 알 것인데 이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또한 다른 어떤 것들을 해야 함도 알 것인데 이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내적으로 누리는 신성한 주입이 당신을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더욱이 당신이 삼일 하나님 안에 잠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침투될 때 당신은 자연히 그리스도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사는 길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말씀을 읽고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접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 즉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인 삶을 살 것입니다.